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의 회원됨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현장으로서의 세례 현장을 보여줍니다. 이 세례 현장에서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이 그 교회의 회원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현장에서 분명하게 묻고 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는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한 것에 대한 인으로서 거룩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대는 우리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고 장로들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대가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리를 따라 살려고 결심했음이 모든 사람 앞에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 그대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진지하게 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그대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고 여전히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며 당신의 거룩한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급을 되시는 하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둘째, 그대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서 본성상 진노의 자녀이므로 전적으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대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자주 어긴다고 고백하며 이러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십니까? 셋째, 그대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부터 인성을 취하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때의 구주로 주셔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대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까? 넷째, 그대는 신앙 고백들에 요약되어 있고 본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대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교리를 확고하게 계속 붙들고 이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이단들과 그릇된 생각들을 거부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대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제 안에서 인내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사용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다섯째, 그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제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합당하게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세상과 세상의 악한 정욕을 사랑하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러한 일을 막아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대가 교리나 행위에 있어서나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대는 그리스도인의 권면과 그 교회의 건증에 기꺼이 복종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교회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대답한 그 사람이 그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아무나 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습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교회는 한 신앙 고백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그 교회의 고백대로 우리는 그 교회의 법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주의 승리에 참여하는 일을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분명히 교회의 회원됨이 어떤 고백으로 시작하고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세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신자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적실하게 필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경우에 비도덕화되어진, 즉 세상의 법마저도 지킬 수 없는 오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전장 20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상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비록 내가 다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은혜로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내 죄를 용서할 기회를 더욱 많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넘쳐나도록 계속하여 죄에 거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이 질문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탕자 비유를 통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떠나 탕진한 배은망덕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니 이 아들은 아들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아들이 아니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면서 목을 어겨 안고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을 신기웁니다. 너는 종도 아니며 너는 자유자이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잔치를 베풀합니다. 이런 은장 앞에서 또 한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또 한번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서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할 때에 교회가 그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 범죄를 꾸짖거나 그 범죄에 돌아서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먼저 하기를 좋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런 오해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 둘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죽음의 연합. 셋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서 연합.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 즉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로마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는지를 밝힙니다. 이 내용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 에이스입니다. 즉 이것은 속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세례를 받은 신자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신자가 세례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자가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고린도서 10장 2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옛 언약의 백성들이 과연 홍해를 건너게 될 때 어떻게 건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물 가운데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물 가운데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모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드디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안으로 들어가 구름과 바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홍해는 죽음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홍해에 들어가는 것 아 길을 열어줬으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그 바다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바다가 그들을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이 홍해라고 하는 모티브를 사용한 이유는 그 모티브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집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는 말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홍해에서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바로의 모든 군대는 거기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물속에 죽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 바로의 군대는 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쫓아가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모세 안으로 들어가, 모세가 가는 그 길로 들어가, 모세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물이 자신들을 덮칠는지, 언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즉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들어가서 홍해의 세례를 받고 자유자가 된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드디어 마귀의 권세를 꺾고 승리자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 정말로 참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신분의 변화의 현장이 바로 세례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망하고 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들과 관계 맺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갔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갔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합하여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자입니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찾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며 그 연합으로서의 인이, 그 연합으로서의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이 뜻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이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에 의하여 그들의 죄악이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죽음의 연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 주의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가 연합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으로 들어감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의 백성으로 주 안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이고 여기에서 세례의 의미가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사되었나니 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세례받은 사람이 죄에 대하여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세례받은 사람이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그를 지배하였습니다. 죄가 그를 이끄는 대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 파묻혀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와 연합되어 옛 사람이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은혜를 대하게 하려고 죄를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세례받음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을 경험한 그 신자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것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당연히 죄의 책임만을 위하여 죽은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서 죽은 분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로 들어가게 될 때 애굽의 종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바라보게 될 때 끊임없이 말하여 왔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누구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 아비는 누구인가? 너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너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를 두고서 마귀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존재는 마귀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죽은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 행하던 그 아비를 따르던 종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결국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죄의 종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속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우리가 살던 삶, 즉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성향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또한 우리는 승리자 되어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 그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뿌림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자매들 또 우리가 함께 세례받는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현장 앞에서 저 세례는 그와만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세례는 나와 연관이 있고 그 세례는 지금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이 되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어져야 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어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칠 것처럼 보이지요? 죄를 많이 짓고 많이 지을수록 은혜보다는 그 죄에 대하여 사람의 양심은 자기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에 작은 죄를 지을 때는 예수 믿고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이내 그 죄를 지어도 별로 충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서 이것이 죄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죄 속에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현장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음, 죄의 종으로부터의 죽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그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그 인물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서 연합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가운데 두시지 않으셨다고 진술합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야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는 곧 그리스도에 속하여 죽은 그 백성들이 죽음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바울은 그 생명을 두고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생명을 더 좋게 표현하면 생명의 새로움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졌다. 생명의 새로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목할 것은 어건이 네오스라고 하는 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어떤 보니까 모양이 새로워졌다. 어떤 보니까 어떤 포장지가 달라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정말로 세례받기 이전에 그 백성들 그리스도께 속하기 이전에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백성들은 어땠는가? 정말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가운데 속하게 될 때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은 자 되어졌고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 질적인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질적인 새로운 생명을 동일한 단어로 사용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 그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행한다는 단어는 생활한다 또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70인역이 번역하게 될 때 히브리어 할라크에서 번역했습니다. 이런 게 20장 3절에 보면 야훼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행한다. 이것이 주 앞에서 내가 생활한다. 주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 앞에서 행하라 어떤 살아감의 이야기고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행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자기 서신에 사용하게 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쫓으며 육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마귀의 생활을 나타낼 때 또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 있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생활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동일한 용례로 이 살아간다, 생활한다, 거주한다 아니면 행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올 때 이 단어 잘 봐야 됩니다. 단순히 육신이 항상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육신을 의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신중하게 바라보며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할 때 이 행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 이처럼 새 사람 이처럼 새 생명은 곧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새로운 연합,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는 우리는 옛 종으로부터 죽고 새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옛 주인을 버리고 옛 주인에 대하여 죽고 새 주인에 대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며, 세례는 또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과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를 바라보며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스도를 평가합니까? 바로 교회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임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에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 받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세례 받으면 큰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세례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외적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라는 인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례가 곧 구원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때때로 우리는 세례가 곧 구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자체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 사실 안에서 세례를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세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례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자가 모두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세례받는다는 것은 교회 공적 회원 한 사람이 늘어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한 회원이 증가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주인을 섬기던 그 주인으로부터 영원한 죽음, 작별을 구하고 더 이상 나는 죄로부터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인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 인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으로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울처럼 정말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를 탄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세례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졌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부활한, 그리고 죄의 종으로부터 작별을 구하고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현장에서 세례 받는 형제를 바라볼 때 아, 저 세례는 저 형제만의 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 세례는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세례는 우리와 같은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 현장에 정말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부활한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다면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자답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보호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법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법을 지키며 살 때 그 나라가 자유를 보장하듯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보장하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붙들고 굳건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와 화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